전권주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전권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모임을 처음 시작할 때 일부 배웠는데 그 부분은 중복되겠습니다. 전권주의를 하기 전에 신교개혁의 후유증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권위주의가 붕괴되기 시작하는 빨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 중세의 권위주의는 한국 사람들의 경우 아직도 남아있지만 이 서양, 유럽의 경우로 본다면 18세기에 거의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권위주의 이후에 새로운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을 가리켜서 옛날에 신대륙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신대륙이라고 말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중세의 권위주의적인 잔재가 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중세의 종교개혁은 종교개혁은 권위주의를 파괴했지만 그것은 긍정적으로 본 거고, 나쁘게 보면 자유는 사람들에게 불안을 남겨줬고 불확실성, self-confidence, self-assurance,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18세기의 계몽주의, 이 확신의 문제는 18세기 계몽주의에 가면은 결정에 도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20세기, 19세기 말에 등장한 실존주의, 20세기의 전쟁을 거치면서 실존주의라고 하는 사상은 이 불안이라는 주제를 굉장히 크게 부각시켰죠. 이런 것들이 권위주의로부터 인간이 해방되면서 얻은 부산물 중에 하나입니다. 좋게 볼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됐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당신이 구원받은 확신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것은 루터 이후에 생긴 질문입니다. 그리고 프로테스탄트적인 질문입니다. 캐톨릭에서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신교에서는 그런 질문을 목사님들이 신도들에게 하거든요. 그거는 다가 당탁입니다.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 구원 받았어, 당신 행복이 뭔지 알아, 이렇게 묻는다면 그거야 말이 되지만,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전통적으로 보면 이 예배당 문지방은 이게 하늘 문인데, 이미 들어온 사람 보고 당신 구원 받은 경험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캐톨릭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성직자들에 대한 모독이 되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구원에 확신이 없다면, 그러면 거기 가서 시간 보내고 연봇돈 내는 건 그 뭐 하는 거예요? 보험이 들었는데 우리 책임 안 진다 그러면 그놈은 보험에서 망하죠. 근데 개신교라고 하는 이 단체는 아주 이상해서 그래도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은 너무 불안하니까 가짜인 줄 알면서도 보험을 자꾸 드는 것 같아요. 한국에 지금 종교가 장사가 참 잘 된다 그래요. 불안 때문입니다. IMF 시대가 돼서 교인들이 헌금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교회가 비즈니스가 안 될까 걱정을 했는데, IMF 시대가 돼서 교회는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서울로 직장을 구하러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뭐 제가 LA에서 만나는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내가 아는 누구, 내가 아는 누구, 내가 아는 누구 다 씻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좋은 일이죠. 미국에서 넘어오신 목사님 한 분이 자기네들은 전쟁이 나니까 괜찮더래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전쟁이 나니까 팔뚝다리 싸가지고 가느라고 애를 먹는데 목사님은 성경찬송 하나만 딱 들고 가면 어디서든지 밥 먹고 살 수 있었고 대접받고 살았고 그래서 이게 목사가 정말 좋은 잡이다. 미국에서 오신 피난생활 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사람들의 불안, 아,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 불안을 가장 쉽게 극복하는 것은 권위주의죠. 교회가 율법주의, 다시 말하면 주일 성수해야 되고 새벽기도 며칠 나와야 되고 철야기도 하고 등등의 계율을 많이 강조하는 것은 캐톨릭의 잔재라고 말할 수가 있고 캐톨릭의 권위주의는 교황에 대한 복종인데 개신교회는 이 공백을 성경, 교리, 교회의 규칙, 율법 이런 것으로 채우고 있죠. 그 중에서 성경의 권위라고 하는 것으로 개신교회는 인간의 불안을 극복하려고 애를 썼고 16세기 후반에는 여러 종파들이 기독교 내에 여러 종파들이 생기면서 첨예한 교리적인 대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하이델베르크 신조다, 아우스부르크 신조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다, 또 영국에서는 영국 나름대로 37개도 신앙 고백이다 등등 교리를 많이 만들었는데 교리라는 것은 무슨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정치인들은 교인들을 다스리는데 통솔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통치의 수단으로 만든 거고 통치의 수단인 줄 알면서 교인들은 그걸 왜 받아들였느냐.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 내가 구원의 확실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로 좋은 거죠. 근데 계몽주의로 넘어가기 전에 이 17세기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17세기 영국과 유럽 대륙에서 일어난 이 교리와 성경, 교회의 규칙 중심의 종교개혁의 부산물, 그 후속적인 기독교, 이거에 대한 굉장히 광범위한 저항으로 일어난 운동이 영국과 유럽에서 경건주의라는 이름으로 등장했고, 그것은 아주 좋은 단어를 잘 써야 되는데, 상품을 잘 팔려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이것이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영성이라는 단어로 바뀐 거죠. 20세기 후반에서 각 교회가 경건이라는 말보다는 무슨 영성 프로그램이다, 무슨 영성 지표다 이런 거를 많이 쓰는데 영성이라는 단어는 원래 캐톨릭에서 사용하던 단어인데 개신교가 경건이라는 단어가 너무 낡은 단어가 되자 20세기 후반에 영성이라는 단어를 수입한 거죠. 미국의 경우로 든다면 이 사이에 한때는 인격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특별히 보스턴 학파들, 이 뉴잉글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20세기, 19세기에서 20세기 전반에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이 경건에 해당하는 단어는 인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골의 교회가 본부에다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말할 때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이 돈독한 사람 보내주시오가 아니라 사람 같은 사람 보내달라는 그런 편지를 쓰게 되죠. 그래서 인격이 대목은 사람을 보내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인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영성이라는 단어가 오늘날 유행하게 됐어요. 물론 풀러 신학교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자본주의 단어, 성장이라는 단어를 들고 나오는데 그러면 박정희 씨하고 짠 것 같아요. 같은 시기에 장사가 시작됐는데 그거 보면 신들이 있긴 있는가 봐요. 여기저기에서 전혀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단어를 들고 나온 거 보면 그건 하늘에 오묘한 섭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 성장이라는 단어가 지구 전체를 한 20년간 이건 굉장히 강력한 바이러스였습니다. 여기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고 우리도 아직 거기에 감염되어 있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 교회가 어떤 이념을 가지고 뭐 살아가느냐 이런 거 안 물어봐요. 몇 사람 모이냐? 헌금은 얼마냐? 저한테 가끔씩 교회 이 장사꾼들이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그 교회 가보려고 그러는데 그건 가보려는 게 아니고 뭐 이 교회 홍보물, 뭐 펜던트, 뭐 트로피 이런 거 파는 장사꾼들이 어디서 디렉토리에서 교회 이름을 보고 한마디 물어보는 단어가 내가 그 교회 좀 가고 싶은데 그게 커요 작아요? 그럼 뭐라 그러죠? 얼마만큼 커야 큰 건지. 그래서 크냐 작으냐 이런 것들이 요즘의 단어지만 그래도 20세기 말 이전에 1970년대까지만 해도 경건, 인격, 영성 그래서 조금은 고상한 단어가 판을 쳤는데 1970년대 이후부터는 사이즈가 얼마냐라는 단어로 바뀌게 됐죠. 그럼 이 경건주의라는 것이 등장한 17세기 그리고 종교계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거기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물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확신성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한 사람들이죠. 종교개혁 이후 유럽의 종교 상황 루터의 종교개혁이 뜻밖의 많은 정치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큰 세력으로 번져나가자 뒤늦게 캐톨릭에서는 거창한 회의를 소집했죠. 1545년에서 1563년이니까 한국식으로 따지면 20년이죠. 한국은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 되니까 한국식으로 따지면 20년 동안 캐톨릭에서는 트렌트라는 지역에 모여서 루터의 도전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것으로 회의를 열었고 그 이후에 캐톨릭은 많이 각성을 했고 오늘날 캐톨릭 교회는 사실은 트렌트 공회의 한 부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트렌트 공회에서 캐톨릭이 무슨 작업을 했느냐?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만들었는데 대신교에서 성경을 들고 나왔고 캐톨릭에서는 성경을 대신교가 임의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루터는 성경을 자기 지역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캐톨릭에서 입장으로 보면 저속한 통속적인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서공회에서 나온 성경책이 제주도에 사는 국민학교에도 안 나온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어려울 거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 제주도에 가면 말이 많이 틀리거든요. 제주도에 말은 있는데 그림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틀리다고요. 우리나라 사도신경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라는 그 저리로서가 상경도인지 평안도 사투리인데 한국 사람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냥 쓰거든요. 그 거룩한 거기 때문에 그냥 쓰는데 루터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국민학교에도 안 나온 사람 유치원만 나오면 요즘 말로 유치원에서 다 글자 배우니까 그런 사람도 읽을 수 있는 공문서에 쓰지 않는 그 당시에는 공문서에 쓰지 않는 이건 장사나 하는 데 써먹는 저속한 언어인 독일말로 번역을 해서 그래서 루터 때문에 독일어가 된 겁니다. 그냥 독일의 역사에서는 루터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정말로 독일 말은 형편없는 건데 루터가 만든 거죠. 거룩한 말로 만든 거예요. 한국의 성경 단어도 비슷하죠. 아무나 읽게 됐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아무나 해석을 하는 거예요. 캐도릭의 성직자들이 가만히 보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우리의 밧줄을 끊는 거고 집안의 기둥의 뿌리를 흔드는 겁니다. 성경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성경 성경 하는 개신교인들에게 대하여 이 개신교라는 말은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저항한다라는 말이죠. 이 데모꾼들이 성경 성경 들고 나는데 이걸 어떻게 막으면 좋을까? 성경을 계속 들고 나오는 사람들을 견제할 만한 명분을 찾아낸 것이 트렌트 공의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과 마찬가지의 권위를 갖는 것이 교회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관습이라는 거예요. 영국에는 성문법이 아니고 관례법이라 그럽니다. 판례법. 관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 관례, 관행, 전통은 성문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는다라는 선언을 캐더릭이 한 거예요. 그것을 카운터 리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반동적인 종교 개혁이다. 캐더릭에서 자체 개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때의 캐더릭은 루터의 종교 개혁을 받아들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단이라고 정죄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러나 1965년에 막을 내린 2차 바티칸 회의에서는 루터를 받아들이는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렌트 공의회가 1563년에 막을 내렸으니까 1965년 그러면 400년이죠. 루터가 캐도릭한테 인정받는데 400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그건 굉장히 빠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트렌트 공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캐도릭의 신학이 생겼는데 성경은 사설없게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고 성경은 교회의 전통에 비추어 보고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잘 결정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루터 시대에는 성서와 전통이 둘이었는데 지금의 신학의 개념으로는 이걸 다 합쳐서 크리스찬 전통 이렇게 말합니다. 루터 시대 16세기에는 교회 전통 그러면 성경은 빼고 성경은 하나님이 만든 거고 전통은 교황을 비롯한 사람들이 만든 거다. 그래서 전통은 사람들, 성경은 하나님과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지금의 신학은 개신교에서도 캐도릭을 편듭니다. 성경은 전통의 일부분입니다. 오늘날 캐도릭 교회가 좀 속된 표현으로 해서 깽판을 친다. 그걸 점수로 매겨서 인간이 깽판 칠 수 있는 거 한 10점으로 본다면 캐도릭 교회가 깽판 칠 수 있는 거 한 3점쯤 될 거예요. 캐도릭 교회 말씀 엉터리니까 개신교가 깽판을 치는 건 어떠냐? 인간이 맥시멈으로 엉망진창이 될 수 있는 게 10점이라면 개신교는 한 7점이나 8점쯤 될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이걸 몰라서 그래요. 개신교는 루터가 성경과 믿음으로 참담한다 그랬어요. 어거스틴은 믿음만 있으면 성경 없어도 된다 그랬으니까 어거스틴은 할 수 없다는 거죠. 성경과 믿음만 있으면 참담하기 때문에 교회의 전통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필요한지를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캐도릭에서는 성경을 누가 만들었어요? 개신교에서는 성경은 하나님이 준 거예요. 캐도릭에서는 성경은 교회가 만든 거예요. 교회가 만들었고 교회가 이거는 성경이 아니고 이거는 성경이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성경인 거예요. 교회의 권위, 교회의 전통, 이 없이는 성경은 존재하지도 않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가 처음부터 어떻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서로 내부의 갈등을 겪으면서 지내왔는지 라고 하는 이 2000년에 살아있는 계속되는 교회의 전통, 물론 캐톨릭에서는 그 우두머리를 교황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건 나쁜 거죠. 이거 위험한 겁니다. 캐톨릭 트렌트 공의 캐톨릭 사상을 다 옳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그걸 교황 수위권이라고 그래요. 이 트렌트 공의에서 개신교에서는 성경 수위권, 성경이 최고의 머리다 이 말입니다. 머리 숫자 위치.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성경이 최고의 권위라고 보는 데 반해서 캐톨릭은 교황 수위권입니다. 근데 캐톨릭의 진짜 의도는 나중에 이게 잘못돼서 이리로 갔지만 이걸 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성경이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만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아무나 읽을 수 있게 되고 사사로이 해석하게 되는 건 위험하다고 보고 성경을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2000년, 그 당시로는 1500년 역사와 나란히 성경을 읽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트렌트 공의가 옳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루터 시대의 싸움, 성경이냐 전통이냐라는 싸움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리스탄 트레디션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 안에 성경도 포함됩니다. 시대가 아주 많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트렌트 공의회 이후에 캐톨릭이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에 여전히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남아있고 그것이 로마, 프랑스, 스페인 그런 지역이죠. 그 다음에 독일의 북부, 남부 독일도 그 당시에는 캐톨릭으로 넘어갔고 북부 독일은 루터파가 중심이 됐고 영국에서는 사실은 개신교를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영국 사람들은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그 어떻게 이상한 물이 들어가지고 영국의 왕실에서 결혼을 했는데 바티칸 교황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티칸에서 볼 때는 영국의 국왕이지만 이게 하나의 교인이에요. 하나의 교인인데 이게 교인이 캐톨릭의 교리에 맞지 않게 지만대로 이혼했다 지만대로 이혼하니까 이 교회 전체 질서가 영국 왕실 때문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결혼을 했지만 인정을 안 한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뭐 바티칸 교황이 무슨 클린턴이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해서 뭐라 그래봐요. 클린턴이 웃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교황의 말이면 캐톨릭 신자의 제국이었기 때문에 왕실의 권위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영국 왕실에서는 본의 아니게 루터와 칼빈의 개혁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하는 짓은 지금도 영국 성공회 여러분 성공회 신부님 그거 가보세요. 겉으로 그 모양은 내용 사상은 개신교고 껍데기는 완전히 캐톨릭이에요. 뭐 이름도 신부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결혼한 신부님이죠. 예, 대표성입니다. 그래서 의식, 종교의식은 캐톨릭의 그 전통적인 것을 바로 받아들이고 사상은 개신교의 칼빈과 루터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앵글리칸 처치라는 독립된 교회를 만들고 지금도 영국 왕이 교회의 우두머리다. 세상에 영국 같은 나라가 아직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라는 게 이게 문명의 별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가장 희한한 나라입니다, 영국은. 그래서 지난번에 다이아나가 영국 왕실에 대해서 도전했는데 아마 그건 좋은 도전의 시작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영국 왕실에서는 사실상 개신교이기도 하고 캐톨릭이기도 한 묘한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이 교파 소속이 참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영국 교회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프랑스와 이태리를 중심으로 한 스페인, 독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캐톨릭, 북부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루터, 그 다음에 영국 교회, 그 다음에 스위스, 화란,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하는 칼빈파. 이 큰 네 개의 세력이 생겨났고, 역사상 처음으로 소종파라는 소위 프리처치라는 새로운 그룹들이 16세기 후반에 생겨납니다. 그 이전에는 없던 거예요. 그 이전에는 싸게 나면 이단이라고 잘라버리면 그게 그냥 거의 다 저절로 이렇게 소멸이 없어졌는데, 16세기 이후 후반부터는 여기저기에서 굉장히 막강한 그리고 수명이 긴 작은 섹트들, 소동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보헤미아 형제라는 것은 이미 15세기에 시작을 했죠. 역사상 등장한 것은 폴란드 형제단, 화란의 대세례파, 영국의 퓨리탄, 그 다음에 독립파, 친례교 등등이 이 시대의 새로운 섹트들, 그러니까 루터도 칼빈도 캐톨릭도 아닌 독립된 주장을 하는 그런 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의 종교적인 판도는 크게 보면 다섯 개의 그룹으로 나눠졌고, 내면적으로는 개신교와 같은 경우 확실성의 근거를 상실한 정신적인 파운데이션, 기초를 상실한 공백지대에 있었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상황은 외부에서도 마찬가지나 때를 맞춰서 사람들에게 공격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름하여 근대라고 하는, 모던이라고 하는 것. 한국 사람들은 모던을 현대라고 번역을 하는데 현대는 아닙니다. 현대는 지금을 말하는데 영어에 있어서 모던은 현대가 아닙니다. 17세기부터입니다. 이 근대라고 하는 이 시대는 뭐냐? 제일 중요한 것, 프란시스 베이컨. 1561년에서 1626년에 살았던 영국의 과학자, 프란시스 베이컨.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렸을는지 모르는데, 프란시스 베이컨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구 1인간의 사고 방식이 사춘기에 도달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사춘기가 되기 전에 아이들은 부모가 말하면 그걸 그냥 받아들입니다. 제가 최초로 유학 생활을 했던 것이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중학교 1학년 때 강릉에서 하숙집에 하숙생들이 쭉 모여가지고 밥상에 둘러앉아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중학교 1학년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냐? 아, 해야지. 그럼 부모가 말하면 무조건 하고 들어야 되냐? 그건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효도를 하려면 무조건 하고 들어야 된다. 그러면 만약 안 되는 명령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아, 그래도 들어야 된다. 그래, 효도라지.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열심히 싸웠는데, 그때부터, 야, 그 효도라는 단어가 이게 뭐 좀 수상한 거구나. 그게 좀 문제가 있는 단어구나. 그걸 알았는데, 이게 사춘기에 도달하면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류는 언제 사춘기에 도달했느냐? 16세기에 와서 도달한 겁니다. 한국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 아니에요. 한국은 아직, 한국은 아직 멀었어요. 아마 될라 그러겠죠.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뭐 했느냐? 뭐 위대한 거 한 게 아니에요. 뭐 놀라운 거 한 게 아니고, 사고 방식의 전환을 가져온 것. 어른들의 말 믿을 게 못 된다. 그런 거죠. 여러분, 목욕탕 그 일하죠? 안 뜨거워, 안 뜨거워. 그리고 아버지가 목욕탕에 들어가서 자기 아이 보고 들어라, 들어라. 그러니까 들어가보니까 뜨겁거든요.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는 거죠. 뭐 그랬다는데, 그렇게 말할 정도는 그 애가 다 큰 거죠. 그 어른들의 농담이지, 아이들의 농담은 아닐까. 이 시대의 과학은 아리스토텔의 과학이었습니다. 천문학, 시, 동물학, 모든 사이언스는 아리스토텔의 책으로, 물리학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이 말하면 그거는 성경이 말한 것처럼 그냥 진리였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다고 그러면 싸우고 싶어도 그냥 물러가죠. 그런 것처럼 프란시스 베이컨 이전에는 아리스토텔께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베이컨이라고 하는 이 믿음 없는 청년이 자기 집 뒷뜰 수공창에 있는 거미 다리를 세워본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동물학에 의하면 거미 다리는 여섯 개예요. 그때 이후로 진화해서 다리가 두 개 더 생겼는지도 모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곤충이 여섯 개니까 거미도 곤충이고 코로 거미 다리는 여섯 개다. 그러는데 우연히 세워본 거예요. 세워보고 또 세워보고 또 잡아보고 또 여덟 개. 여기 보령근이 되지만 클로바 이게 네 개인지 세 개인지 어떻게 알아요? 계속 잡아서 세워본 거예요. 아하! 선생님도 틀릴 수 있구나. 그거는 인류 역사상 원자폭탄 터진 것 그 이상으로 위대한 발명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경험론적인 사유 방식의 출발입니다. 어른들의 말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확인을, 돌다리를 한번 두들겨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경험, 관찰, 실험. 여기서 말하는 경험은 과학적인 경험이죠. 자기가 직접 관측, 관찰하고 실험을 해보고 그리고 전통이 우리에게 말한 말이 맞으면 그때 가서 받아들이죠. 한 발자국 돌아가자 이겁니다. 그것이 과학적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다 16세기에 생겨나는 겁니다. 그거는 과학자들이 한 거고 프랑스에서는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실 데카르트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데카르트는 이원론자이기 때문에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지만 근대 사고의 아버지라 그러죠. 헤겔에 그렇게 극찬을 했는데 데카르트는 자기가 확인한 것 이외에는 믿지 말아라 쉽게 자기에게 확실한 것만 믿어라 해요. 그래서 자율적인 사고방식을 데카르트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고했죠. 그것이 소위 그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 겁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생각이라는 단어는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는 생각한다라는 말은 선생님이 생각한다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나 생각 그것은 교회 지도자의 믿음이라는 것과 대립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옛날에 알던 고정관념대로 하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확실성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것이 소위 근대라고 하는 것의 사고 방식입니다. 그래서 타율성으로부터의 독립이죠. 그리고 개인이라는 단어도 사실 이때부터 생긴 겁니다. 그 이전에는 개인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공산국가에서 온 사람들하고 공부한 경험이 있어요. 공산국가에서 온 사람들은 개인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보셔야 여러분이 누군지 좀 감이 잡힐 거예요. 당의 명령으로만 움직이고 그 명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지구상에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북에서 넘어온 다수간첩들이 이 경험을 한다 그래요. 이북에서 넘어온 다수간첩들은 뭐 이렇게 안기부에 끌려가가지고 무슨 이상한 사내 교육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정착금 뭐 1억 줘가지고 이제 네가 알아서 해 그러거든요. 어떻게 알아서 합니까? 자기가 뭐 구두를 볼 수 있을 줄 알아요? 다림질을 할 줄 알아요? 뭐 청소를 할 줄 알아요? 뭐 탄다고요? 그러니까 뭐 한 줄 알아요? 정착금 그거 적당히 처리하고 그 다음에는 전국 돌아다니면서 갑자기 뒤늦게 좀 욕하는 거. 방공강연, 뭐 시국강연, 그거에서 먹고 사는 거.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개인이라고 하는 거,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진다라고 하는 건 애들은 못 하는 겁니다. 그 어른도 나이가 들었다고 다 어른이 아니에요. 개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데카르트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내가 나 되는 데 있어서 내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그게 개인이에요.
데카르트가 쓴 단어는 개인, 사람이 아니고 객체라는 단어예요.
개별적인 존재, 그러니까 보다 철학적인 거죠.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것. 타자와의 연관성 도움 없이 홀로 살 수 있는 것을 개인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이게 개인이 아직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개인주의라는 게 등장하게 된 거예요. 이게 잘못 가서 문제가 되지만, 이 개인에게서부터 스스로 책임지는 공동체라는 게 그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근대라고 하는 서구의 사고 방식이 이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에서 등장했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개신교가 등장하면서 유럽의 종교는 처음에는 자유를 갖게 됐지만 그 자유라는 것은 많은 갈등을 일으켰어요. 이 소위 30년 전쟁, 장미전쟁이라고 하는 것, 1618년에서 1648년 동안 이 30년 동안 기독교 국가끼리 잔인하게 서로 죽이는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의 결과가 뭐냐 하면 종교의 자유를 지역 단위로 인정하는 거였어요. 그 지역의 정치적인 책임자가, 나는 펩시다 그러면 프로테스탄트, 나는 코카콜라다 그러면 차수리. 개인의 종교 자유가 아니라, 그럼 개인의 종교 자유 이런 건 한참 후에 생기는 거고, 지역별로 종교의 영토 분할권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30년 종교전쟁으로 얻은 종교평화, 최초의 종교평화인데, 그게 그 정도로 된 거죠. 어쩌면 30년 동안 27세기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끼리 살벌하게 싸우는 거를 보고 교리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식상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이 지식계급이고, 하층계급은 이 지루한 잔인한 종교 전쟁, 그리고 캐도릭에서부터 나오면서 내면적인 공백, 그런 데서부터 미신과 마녀 숭배가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라스베가스가 이게 장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 건 17세기 유럽과 비슷한 거예요. 어떤 요행, 미신, 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이 도박이 장사가 잘 되는데, 유럽이 이 황폐해지고 교황의 권위가 끝나고 이렇게 복잡하고 어지럽고 혼란해졌을 때, 지식인들은 교회의 교리라고 하는 것, 지역마다 다 틀린 교리가 다 저마다 옳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의 교리만 있었지만 이게 다 틀린데 다 저마다 옳다 그러니까, 아, 이 교리라고 하는 거 이제 이런 싸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밑바닥에는 불안하니까 미신을 많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마녀들, 무당들 이런 데를 많이 찾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17세기의 분위기라고요. 루퍼파에서는 뭘 가지고 논쟁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도 계신다, 뭐 이런 여러분들 지금으로는 별로 관심도 없는 논쟁.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때문에 여긴 없어요. 근데 교회를 갖고 예수님 이름으로 뭘 갖고 하는데 참 문제가 있죠. 사실은 예수님은 자기 하늘에 계시고 지금 여긴 없는데, 그래서 뭐 기독교인들이 뭐 하지 자꾸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데, 그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 이름으로 자꾸 한 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마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되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냐? 여기도 계시냐? 하나님은 우편에 있다 그러는데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문제가 되잖아요. 예수님의 주소를 확실하게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루터파에서는 예수님은 어디나 계신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거는 온 세상이 다 하나님 우편이다. 이게. 그럼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재림은 언제 하냐? 이미 왔는데 뭐 어디로 뭘 와요? 그래서 기독교 교리는요, 그거 딱 눈 감고 덮어놓고 믿으면 좋은데, 따지기 시작하면 이게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인들, 야, 그만하자, 그만하자. 카인파에서는, 그러니까 루터파에서는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냐, 예수님의 현주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받았고, 칼빈파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거예요. 예정론에 대해서 열심히 싸웠어요. 예정론이 얼마나 복잡하냐면요. 칼빈주의자들 안에 전택설, 후택설 그러면서 싸워요. 죽을 듯이 싸운다? 그게 뭐냐? 뭘 기준으로 전후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몇 퍼센트는 지적으로, 인류의 몇 퍼센트는 천국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주를 만들 때 그 순간부터 이미 천국과 지옥을 계산하고 인간의 얼마를 선택했다면 그건 전택설이라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 아담이 타락하면서부터 이머전시가 생겨서 예정을 했다. 그건 후택설이에요.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장로교인들 얘기 들으시는데 장로교인들 말씀으로 여러분 어떤 거 들으세요? 우리 신장만님 장로교 오래 계셨는데 이 엉터리 장로교였습니다. 이 칼빈주의자들은 이거 잘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칼빈주의 그 목사들 만나면 이거 물어봐요. 후택설이냐 전택설이냐. 그래서 꼭 둘 중에 하나를 꼭 믿어야 된다면 나는 후택설이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날 오늘날의 주류는 이거예요. 그러나 16, 17세기는 이 강경한 하이 칼빈이즘, 이 극단적인 교리를 강조하는 이 하이 칼빈이즘이 우세했습니다. 16, 17세기에는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 숫자, 주민등록번호, 지역, 국적, 혈액형 다 생각해놓고 지역으로, 천당으로 다 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운명은 영원 전부터 결정됐다라는 건데 논리적으로는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건 진짜 하나님이거든요. 후택설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며칠 놀아보니까 얘가 문제있다 이게. 그리고 지금도 다시 만들면 되는데 체면상 그럴 수는 없고 이걸 고쳐서 썼다 이게. 그냥 후택설은 하나님의 위대한 실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얘 참 문제가 있어요. 믿으려면 이걸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결코 실수할 수 없고 처음부터 계획 세우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할 걸 처음부터 알았고 아담 만들기 전에 예수님을 만든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있을 거예요. 아담이 타락 안 할 거면 예수님은 왜 필요해요? 실업자가 되는 거죠. 아담이 예수님을 짭을 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계셨기 때문에 이거는 전택설이 맞아요. 논리적으로는 이쪽이 맞아요. 근데 성경이나 인간의 경험적으로 보면 이거고 뭐 이 예정도 문제가 있죠. 어느 쪽을 선택해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이거 다 안 믿는 게 좋지만 이 당시에는 논리적으로 질서 정연한 선택설이 굉장히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믿으면 그건 장로교입니다. 장로교의 교리에는 아담과 이브를 타락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 녀석이 타락했다. 그건 감미래요. 물론 캐드릭도 이제 두 파가 있죠. 어느 게 더 그럴듯해요. 여러분 감리교 다녀도 감리교가 뭔지 감리교 다녀도 감리교가 뭔지 그냥 그거를 그게 참 잘하시는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싸우고 죽인 거예요. 16세기에 그리고 17세기까지. 그러니까 한편으로 새로운 운동이 등장하면서 뒤쳤다. 그리고 약은 사람들은 계속 교리에 대해서 비판하고 뒤친 사람들은 고개 가끔 뭐 있냐 이게. 미신과 마녀들에게 무량사자가 덤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중에서 영국과 미국의 정관주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유인물에는 독일의 정관주의를 먼저 썼는데 이 독일의 정관주의는 옛날에 했기 때문에 오늘은 영국과 미국의 경건주의, 다시 말하면 감리교 운동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장로교 배경에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감리교 배경을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한국에서는 교세가 감리교인 100만 명에 장로교인이 900만 명이나 1000만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감리교의 한날 한시에 감리교와 장로교가 들어왔는데 장로교가 분파에 분파를 거듭한 결과 감리교의 10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분열하면 잘 돼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어떠냐? 미국에서는 장로교가 감리교회의 교세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그것은 칼빈은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그 영국 계통의 배경을 가지고는 있지만 본래 베네바, 스위스, 독일 그쪽이 배경인데 반하여 웨슬리라고 하는 영국의 배경이 미국에 와서 감리교를 만드는 것은 이 미국 사람들의 이 주류가 영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국의 경건주의의 후예인 웨슬리 운동이 미국에 와서 칼빈주의자들보다 더 빨리 정착했다고 숫자적으로 더 많이 정착했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지금 3대쯤 교세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미국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오늘날 미국의 개신교회의 가장 큰 교단인 존 웨슬리가 시작한 이 감리교 운동, 그것이 독일의 경건주의 영향과 관련되고 또 칼빈주의와도 관련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잠깐 보겠습니다. 웨슬리는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1703년에서부터 1791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보면 굉장히 오래 산 거죠. 요즘 미국 나이로도 오래 산 거죠. 88까지 살았습니다. 결혼 생활은 한 달쯤 했다고 보면 되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참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영국 교회의 목사였는데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17명의 아들 딸 중에서 14번째인가 뭐 되고 하여간 그의 어머니 수산나가 아이 잘 만드는 기계였는가 봐요. 예? 한 달밖에 안 살았는데요. 마흔 몇 살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왜 했는지 미스터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세 사람 다 딱지 맞고 뜻을 이루지 못했고 젊은 날에 일찍이 소위 35살에 예수님처럼 혹은 부처님처럼 웨슬리에서 35살에 은혜 받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미국의 조지아주에 와서 선교하다가 2년인가 하다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딱지 맞고 쫓겨갔죠. 쫓겨가서 이제 영국에서 다시 했는데 일생 동안 불행하게 살았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한 번도 결혼 못하고 40이 넘어서 영국의 백정 푸득간집 만화님 미망인하고 결혼했는데 돈이 필요해서 했는지는 모르죠. 근데 돈이 필요했던 건 아닐 거예요. 그 당시에 헌팅턴 백작 부인이 웨슬리를 엄청나게 많이 도와줬습니다. 근데 웨슬리는 백정 부인하고 결혼해서 한 달을 살다가 거룩한 지혜종이 뭐 여자랑 방구석에 앉아서 사랑이나 나누고 이거 되겠냐? 이거는 내 본분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소위 말을 타고 끊임없이 밖에 나가서 외도를 했고 그것이 이름하여 웨슬레가 말을 타고 전국으로 다니면서 전도한 그 길이가 지구를 7바퀴 반 돌 만큼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악처를 만나면 역사에 남는 위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가 결혼 생활은 한 달밖에 안 했습니다. 60몇 달에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제가 감리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없어가지고, 지금 정확한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60몇 달에 웨슬레가 굉장히 많이 알았어요. 중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는 세상이 끝날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죽을 준비를 다 했는데, 어떻게 살아가가지고, 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건강하게 일을 했는데, 웨슬레가 70이 되었을 때에 알미니안 매거진이라는 잡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웨슬리를 이해하려면 알미니안이즘, 그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알아야 되고, 그 알미니우스는 원래 화란의 칼빈주의자입니다. 따라서 직접 간접으로 감리교회의 오늘의 운동은 화란의 칼빈주의자, 신학적으로는 야콥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그 라이덴 신학 대학의 신학자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이 감리교를 가르쳐서 너희들은 아르미니안이즘이다, 알미니우스주의자다 이렇게 욕을 하니까, 그래 나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다, 그리고 아예 잡지 이름을 알미니안 매거진 그러고 냈습니다. 그게 나이 70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70에도 굉장히 경력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지금 잠깐 설명하려면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된다. 우선은 감리교를 메소디스트라 그러는데, 장로교를 프레스비테리안이즘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운영하는 정치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장로가 다스리는 정치 체제를 말합니다. 사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의 감리교는, 지금의 한국 감리교는 정치적으로 장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리교는 행정적으로는 원래 비숍, 감독주의입니다. 차별이게 교황주의라고 해요. 영국교회의 수사인데. 그런데 한국교회가, 장로교가 발전하니까 한국교회는 제네바에서 시작한 칼빈의 장로제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한국감리교회는 정치 형태로 보면은 웨슬리의 전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칼빈의 전통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라는 말은 사상하고 상관없는 정치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감리교라는 한국말, 설계하는 사람, 감리하는 사람, 그런 말 쓰죠. 감독하는 사람을 감리사라고 합니다. 설계, 감독하는 거죠. 그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리교라는 말, 한국말은 감독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 그런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감독이 명예직이고 2년마다 물러나기 때문에 감독이 없습니다. 옛날 법적으로는, 따라서 감리교는 이미 감리교가 아닙니다. 감독이 권한이 없다 합니다. 그 감리교를 영어로는 메소디스트라 그러는데, 이 말은 메소드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경건주의라는 단어는 파이어티즘, 그것은 신앙이라는 말이지만, 메소디스트라는 말은 그것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17, 18세기에 경건주의라는 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단서가 됩니다. 메소디스트라는 말은 방법, 메소드는 방법인데, 영어 사전을 보면 규칙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웨슬레의 후예들이 시간을 너무나 정확하게 지켜서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 시계를 맞춰도 된다라는 그런 전설적인 일화에서 간호사들은 규칙밖에 모른다라는 규칙쟁이라는 비난의 말입니다. 그게 나중에 그냥 교회 이름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의 감리교는 어떠냐? 감독도 없고 규칙도 안 지켜요. 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통이, 전통을 거부하는 거하고 잊어버린 거는 달라요. 잊어버린 거죠.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잊어버려요. 하여튼 이상한 겁니다.
그러면 나이 70에 존 웨슬리가 미국에 와서 운동을 하면서 영국에서 했지만 감미교는 법적으로 미국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미국 교회입니다. 미국 전 종파입니다. 알미니우스, 알미니안 메가든을 만들었는데 그 알미니안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1610년에 홀랜드 화란 국가 당국에 리몬스턴스 항의서라는 공식 문서를 신학자가 제출했습니다. 이 당시에 소위 하이 칼빈이즘이라는 극단의 보수적인 칼빈이즘이 화란을 뒤덮고 있었기 때문에 라이덴 대학의 한 신학자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말 안 된다. 이의가 있다. 이의 문서 그런 거죠. 루터가 95개조의 종교개혁의 문건을 어디다 붙였느냐. 이거는 전설적인 건데 이거는 확실하게 국가당국에다가 공식적으로 보낸 겁니다. 이 사람 좀 본설한 것 같아요. 그 문서의 주요 요지가 다섯 가지입니다. 그러면 칼빈주의는 뭐냐? 이것과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거 안 믿으니까 그런 거다. 에어컨 모든 집에 있지만 에어컨을 틀어야 방이 시원해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원하고 예수님도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럴듯해요? 장로교인들은 이 뒤질런 봤나?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나약하다는 말이냐? 하나님이 원하면 안 될 일이 어디 있느냐?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일부만 구원하고 싶었다. 하나님의 권위를 사람이 좀 보호해 주려고 애를 쓴 거죠. 따라서 예수님은 어떠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지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예수님은 헛죽은 게 되는데 그거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모독이다. 예수님은 리미티드 리뎀션. 특정 사람들만을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는 결코 돌아가시지 않으셨다. 신앙이 구원받은 데 조건이 되느냐? 신앙도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사람은 구원에 관한 아무것도 결정권이 없다. 그게 장로교가 말하는 하나님만 영광 그런 거였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러죠. 그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게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요만큼도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 칼빈은 매우 불안하게 생각했습니다. 칼빈 후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다른 신학자 이름들은 거기에 있으니까 보세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칼빈주의자들이 볼 때는 거듭나고 안 나고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걸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선택 이거를 강조할 필요는 있지만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이 포커스가 사람에게 있는 것 이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알미니우스는 칼빈 사상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의 은총은 irresistible, 저항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거역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하고 찍었지만 사람이 싫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열등시하고 어쩔 수 없다. 이게 그래서 근데 칼빈주의자들도 뭐가 뭔지 모르고 설교를 막해요. 칼빈주의자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 두드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이 문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그 그림은 안으로 이렇게 자물통이 있고 바깥에는 이게 자물통도 없고 손잡이도 없대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칼빈주의자들 목사님도 이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칼빈주의자들은 이런 설교 하면 안 돼요. 칼빈주의자들의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렇다고 넌 내 거야 그리고 구원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폭력 중에 폭력이라고요. 하나님을 원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은 irresistible grace라고요. 더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알미니우스, 화란의 진보적인 칼빈주의자들이죠. 그 사상을 영국의 웨슬리가 받아가지고 미국에다 퍼뜨린 거예요. 그게 감리교라고요. 그래서 이 감리교에서 본다면 사람이 천당 못 가는 것은 기잘못이에요. 하이 칼빈이즘에서 본다면 또 하나님이 버려서 그런 거예요. 누구를 원망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 타락하고 싶으면 착한 타락하세요. 그건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착하게 사면 하나님 얼마나 불편하시겠. 야, 이건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이 친구가 너무 착하게 사니까 이거 지옥으로 보낼 수도 없고 하나님 얼마나 근심 걱정하세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칼빈주의의 핵심이에요. 예정론이라는 것은 원래는 구원의 확신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좋은 데서 출발한 거예요. 신앙이 내가 하나님을 억셉트해야 구원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해요. 여러분이 믿음이 얼마나 있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페드로에게서는 교회 가서 머리만 들이면 되거든요. 교황이야 넌 내 거야 그러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자꾸 강조한 거예요. 내 믿음이 얼마쯤 되면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까? 이건 정말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칼빈이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책임인 거예요. 교황은 하나님이 직접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라. 우리 교회에 나와요. 그래서 칼빈주의자는 부자가 많아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면 칼빈을 믿으세요. 칼빈주의자들의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게. 그래서 문제는 남죠. 하나님이 책임 날 구원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칼빈주의 교회 나오면 되고 돈 잘 벌리면 하나님이 축복한 거래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다분주의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자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칼빈은 본의 아니게 근대 다본주의를 일으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어떤 정당성, 이데올로기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에도 보면 감리교 장로님들은 부자들이 별로 없어요. 이상한 감리교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돈을 많이 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칼빈하고 웨슬리는 역사적으로 200년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 사이에 자본주의가 생깁니다. 칼빈 등장했던 자본주의가 아직 등장을 안 했기 때문에 물량이 모자라는 때예요. 그러니까 절약하라, 절약하라 이렇게 가르치면 근검 절약한 수도원이 지금 부자잖아요. 땅이 많아가지고 첫째 곤란이라고. 산으로 도망간 절간이 땅이 많아서 첫째 곤란이라고. 근검 절약한 부자가 됐다. 그런데 웨슬리가 등장한 18세기 영국은 산업이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자본주의가 막 등장한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나누어 써야지 자꾸 교체하면 교체로 자꾸 부자가 돼서 빈도의 격차가 심해져서 안 돼. 그러니까 웨슬리는 자꾸만 쓰라고 가르치는데 요즘 감리교는 돈 많은 사람 별로 없대. 여러분 지금이라도 부자가 되고 싶으면 장로교회에 가셔서 칼빈의 예정론을 확실하게 믿는데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져서 이 사람들이 원래 제기했던 질문을 빼놓고 보면 칼빈주의자들이야. 이거 왜 이런 소리를 했을까? 왜 하나님을 이렇게 폭군으로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알미니우스가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선택에 의하여 너의 구원이 좌지우지 된다. 이게 굉장히 좋은 소리로 들리지만 화란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놈 때려놨다 그런 거예요. 거기에 가담한 거라고. 그래서 200여 명의 선지자들이 해외로 망명갔다. 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이 당시에는 박해가 상당히 심한 거예요. 그 이유가 이쪽에서 보면 그럴듯하지만 저쪽에서 보면 충분히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계 이후에 생긴 불안, 내면적인 불안. 확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데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미니우스, 지성인들, 중도적인 사람들은 불안을 견딜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관한 걱정하지 말아요. Don't worry, be happy. 뭐 그런 거 있죠. 그 유행가처럼 그게 칼빈 지지자들의 주제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알미니우스는 끝으로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신의 은총을 거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 있는 것과 반대되는 건데 신앙을 가지고 생활을 다 하다가 뒤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거에 반대되는 칼빈주의자들의 교리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한다라는 겁니다. Perseverance.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보증하차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노래 중에 구원열차라는 거 있죠. 뭐 차표 필요 없어요. 루터의 얘기죠. 차표 필요 없다라는 거는 프리 그레이스죠.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은총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차표가 필요 없습니다. 구원열차는 한 번 타면 동점까지 무사히 갑니다. 이게 장로교 노래예요. 보증하차가 없어요. 근데 장로교 열차는 창문도 없고 중간역도 없어요. 근데 감리교 구원열차는 어떠냐? 값이 필요 없어요. 이것도 프리 티켓입니다. 이것도 공짜로 타는데 그러면 중간중간 여기 있어요. 그냥 느릿느릿하게 간다고. 그래서 중간역에서 사람이 내릴 수가 있어요. 인간의 자유. 그래서 신앙 안에서 견인 끝까지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중간에 보증하차 안 할 수도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아담이 타락했던 것처럼 다시 타락할 수가 있고 그래서 구원열차는 한 번만 가는 게 아니고 버스는 다음 스케줄에 따라서 또 와요. 또 구원 받는다. 그러니까 계속 회개하고 계속 타락하고 그런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거죠. 이것이 화란의 칼빈주의자인 제콥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신학자의 진보적인 사상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예정을 안 믿느냐? 그렇게 보면 안 돼. 기독교인들 중에 예정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예정에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은 조건이 없다라는 거고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신앙을 미리 아시고 프리 날리지죠. 포 날리지. 미리 아시고 그 신앙을 근거로 예정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만 해도 예정을 안 믿는다 그러면 그건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 정말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예정을 다 믿는다 그런 거예요. 이 알미니스도 칼빈주의자라고. 칼빈주의자는 예정론을 믿어야 돼. 일단은 믿어야 돼. 어떤 걸 믿느냐 그러면 다르지만 가장 믿는다 그래야 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인이 될 거를 미리 아시고 미리 생명력이라 이름을 적어 놓은 거예요. 이제 말은 안 되지만 알미니우스가 그러면 진보적인 사상을 가졌고 인간의 자유를 얘기하고 각자의 신앙의 결단을 강조했는데 그럼 이 사람은 예정을 안 믿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감리교 신학성들이 밖에 나와서 우리는 예정 안 믿는다 그런다고요. 그거는 사실 솔직한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교인들이 다 떨어져 나가죠. 그러면 안 되고 우리도 예정만 믿는다 그래야죠. 사실 안 믿는다는 말이 정직한 말인데 그냥 웨슬리나 알미니우스는 믿는다 그랬어요. 신앙을 미리 아시고 다 하나님께서 예정했다 그런데 사실 안 믿는다는 말이 훨씬 더 정직한 거죠. 이것이 1610년에 화란의 국회에다가 정식으로 제기했고 그 후에 신학자들이 찬반 양론을 많이 하다가 1618년 보르트회의라고 하는 국회에서 고마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등장해서 소위 전택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부터 예정했고 이 예정은 무조건적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리미티드 리뎀션 특별한 특정된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만 세상을 십자가를 주셨고 하나님의 은총은 저항할 수 없으며 한 번 선택받은 사람은 중간에 보증하차 하는 게 없다. 이것과 전혀 정반대되는 다섯 개의 조항을 내세워가지고 국회를 통과했고 여기에 순응하지 않는 많은 성직자들과 초신도들은 해외로 도망을 가야만 했고 그 사상이 웨슬레에게 사상적으로 영향을 준 거예요. 근데 사상적으로는 알미니우스의 영향을 받았고 웨슬리의 경건주의는 또 다른 학파의 영향이 있는데 그것은 루터에서 온 진젠돌프 백작의 그 모라비안 후예들입니다. 진젠돌프라고 하는 독일의 백작, 아, 이 보헤미안, 이건 그 오스트리아 독일 극적 지역이죠. 이 진젠돌프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독일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이 이 보헤미안 그쪽에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성경에 있는 그 쓸쓸하게 돌아간 부자 청년의 얘기를 읽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건 너 계명을 모르냐? 예, 계명을 아는데 그걸 다 지켰는데요. 그 예수님이 할 말이 있으니까 가만히 봤나? 돈이 많구나. 예, 맞습니다. 그거를 다 팔아서 강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거든요. 그거를 듣고 진젠돌프가, 야, 이게 내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재산을 팔아서, 이, 청신도들을 모아서 공동체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보헤미안 청재단이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 운동이, 경건지 운동이 있었는데, 진젠돌프가 등장하면서 이 운동이 본격화되고, 이 사람들이 해외 선교를 많이 하고, 그래서 웨슬레가 거의 35살에 뜻을 가지고 조지아로 이 해외 선교 여행을 가다가 거의 풍랑을 만났는데 이 진젠돌프의 후예인 신학적으로는 루터파입니다. 루터파인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찬송가를 부르면서 죽음을 겁내지 않고 막 그런데 이 35살 먹은 이 노총각 간 웨슬레는 배가 막 풍랑이 일어나고 젊은 날에 그 원대한 뜻을 가지고 가다가 뜻도 못 이루고 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파죽음이 됐거든요. 그래서 배 안에서 쟤네들은 뭐 하는 사람이길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리고 본 거예요. 그리고는 잊어버리고 가서 조지아의 사바나에 가가지고 지금도 거 가보면 그 레슬레가 처음 목회하던데 이렇게 텃발을 내겠다 뭐 이렇게 비서겠습니다. 이 나라는 역사가 짧기 때문에 뭐 100년만 되면 뭐 이렇게 딱 기념비적인 거죠. 그러면 웨슬레가 텃발을 내딛었다. 뭐 알게 뭐 바닷가에다가 숲속에다가 뭐 웨슬레가 텃발을 내딛은 거 이렇게 사바나 바닷가에 있는데 거기서 목회 실패하고 갔죠. 이게 되겠어? 연애 실패했죠. 자기는 불안에 떨었는데 이 독일에서 온 그 모라비안 그 보헤미안 지역의 선교단이 이 사람들 미국에 있는 인디안들 불쌍한 인디안들에게 선교한다 그러고 온 거예요. 그 사람 같은 쪽으로는 그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는데 하지 않는데 나는 뭐냐? 나는 목사인데 이 모라비안들은 주로 청년들이거든요. 나는 목사인데 나는 뭐냐? 맨날 그러다가 돌아가서 모라비안 청재단들이 이끄는 부흥회에 가서 참석을 하고 그때의 루터 이 모라비안들은 신학생 루터인데 루터의 로마서 1장 17절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 약간 믿음이 없어요. 내게 노력은 많이 있고 선교 활동도 많이 있고 열정도 있지만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졌다. 사실은 마음이 워밍해졌다. 마음이 푸근하고 편안해졌다라 그런 말인데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버닝한 걸로 이렇게 보내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래서 한국에서 뜨거운 거 하는데 왜 뜨거운 사람이 아니세요. 하루에 3시간씩 공부하지 않으면 설교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식으로 말은 아주 학급한데 감리교 사람들은 그 기절을 영어에는 warm인데 hot 혹은 burning 이렇게 번역해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래가지고 야 공부를 앞다리치고 뜨거워야 된다. 5월 마지막쯤 이제 이 지역에서 막 신문 날 거예요. 감리교 요한 예수님의 기념운동 뭐 그래서 뜨거워지지 않은데 뜨거운 거는 감리교 거리가 멀어요. 번역 엉터리가 그랬는데 어쨌든 웨슬레가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모라비안 교도들의 부흥운동에 참여하면서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진젠돌프 백작의 운동이 웨슬레를 회심시키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나 웨슬레는 본래가 학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한편으로 해외 선교를 많이 한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웨슬레는 보헤미안들의 그들의 그 깊은 신앙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는 재빨리 자기의 입장을 질서정연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거기에 보면 제가 반대라고 써놨죠. 무율법적인 열광주의. 오늘날 감리교가 지금 이리로 가고 있거든요. 무율법적인 열광주의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부했고, 웨슬리는 많은 설교에서 반대로 율법주의적인 경직성, 신앙이 다르다라고 해서 서로 포용하지 않은 경직성에 대해서 웨슬리는 굉장히 거부했습니다. 오늘날 감리교가 뭐 종교재판까지 하는데, 그거는 전통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종교전쟁, 30년간의 종교전쟁에 대한 기억이 영국 사람들은 상생하고, 이 시대에 퓨리탄들이 박해를 받고 도망을 미국으로 오고 그 시대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관념은 이 시대에는 미적이었습니다. 시대가 달라진 게.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경직성에 대하여 요한 웨슬리는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 유명한 설교가 소위 보편정신이라는 설교가 있어요. 그게 영어로는 Catholic Spirit이라고 하는 겁니다. Catholic 하는 건데, 그게 영어로는 Universal Mind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감리교 정신이었는데, 요즘은 뭐가 뭔지 모르니까 다 도망가죠. 그 다음에 웨슬리가 경건주의 후예이면서 18세기 사람이기 때문에, 17세기에서 건너가서 소위 파이어티즘을 비판합니다. 경건주의는 바깥에서 구원의 확실성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든지 교리든지 교회의 권위든지 자기네들은 교회 안에 있는 교회라고 보고 교회도 다니면서 별도의 소그룹 운동을 했어요. 경건주의는 그게 감리교의 속회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가 구역회라고 하는 거죠. 그건 감리교에서 배운 겁니다. 그리고 감리교는 모라비안 교도들에게서 배운 겁니다. 이 경건주의. 이 경건주의자들은 교회를 가긴 가지만 그건 껍데기다. 그거 가고 끝나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소그룹으로 또다시 경건 기도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 초기의 경건주의자들은 감옥에 고아원에 양로원, 그 당시에는 양로원은 없었겠죠.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자선 사업을 많이 했어요. 이게 원래 캐톨릭 전통이었어요. 많이 했는데 18세기쯤 오면서 경건주의 운동은 내면의 경건, 거기에다가만 포커스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신학적으로 보면 일체의 외부적인 데서 나의 구원의 확실성을 찾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저항입니다. 17세기에 데카르트나 프랜시스 베이컨이 이미 인간의 자율성, 자기 자신이 확인하자 이런 운동이라고 했죠. 그런 것과 연관이 돼서 교회의 말, 목사님의 말, 성경의 말, 교리,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내 안에서 스스로 체험하자. 그것이 웨슬리에게도 그대로 전해진 거죠. 그러나 그들은 자기 자신의 내면적인 체험, 경건 여기에만 초점을 두고 사회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웨슬리는 자기의 신앙을 소셜 홀리니스, 경건은 경건인데 홀리니스는 성결입니다. 한국에만 있는 교파가 성결교회라고 하는데 이게 미국에 감리교 돈 받아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조단을 만든 게 성결교회. 여기 오해 동양 성결교회 딱 그게 그거거든요. 홀리니스는 그 성결이라고 번역하지만 이게 원래 전통적인 경건에 해당하는 말인데 웨슬리는 모라비안 교도들, 18세기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자기네들의 전통인 사회적인 구제 사업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파이어티즘이라고 비판을 했어요. 정숙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조용하게 앉아서 자기 혼자 구원받았다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불교 용어로 말하면 소승불교를 말하는 거예요. 너 혼자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느냐 하는 거예요. 18세기 영국에서는 오늘날의 한국의 문제, 마약, 도덕적인 문제, 술, 실업자 문제, 경제적인 그 빈부의 격차, 이런 것들, 농촌 사람들이 도시에, 뭐 그런 홀탁한 사회인데, 그거에 대해서 눈 뜨지 못하고 자기 혼자 찬성을 부르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뭐 이러면은, 그건 파이어티즘인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된다. 그래서 웨슬리는 기독교라는 종교의 핵심은 Catholic Spirit, 이 기독교인들이 입장에서 서로 달랐다. 그거 아니고, 보편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고 경건하되 사회 속에서 드러난 경건이라든지, 그래서 소셜 홀리니스, 키엘체골, 17세기의 덴마크의 키엘체골과는 달리 웨슬리는 기독교라는 종교는 고독을 모른다라는 말로 하는, 사실은 웨슬리가 평생 고독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소셜 홀리니스, 기독교는 소셜 릴리전, 사회적인 종교가, 사회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고, 그 덕에 프랑스에서 유혈 혁명이 일어났죠. 프랑스의 혁명이 1789년인가요? 이제 그런데 그것과 똑같은 시대에 영국에서는 웨슬리의 경건주의 운동이 효과를 봐가지고 영국이 피 흘리지 않고 산업혁명의 후유증을 합리적으로 넘어갔다 그런다. 그 좋게 보는 사람이고, 나쁘게 보는 사람은 영국도 프랑스처럼 부르주아 혁명을 한 차례 겪었어요. 이제 민주화가 되는데 웨슬레 같은 이 꼴통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의 억압된 감정, 분노를 종교적으로 미화시켜서 역사의 발전을 늘리겠다. 이제 영국이 프랑스나 이 다른 서구에 비해서 좀 늦게 온다면 그건 웨슬레 책임인데, 어느 쪽이 맞는지는 몰라요. 그 당시 피를 안 흘렸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 웨슬레가 잘했다라고 보고,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분노는 때가 되면 폭발해야 되는데, 화산처가 그거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고 이 사회에 대한 분노를 잠재워뒀어요. 마약 중독자가 되고 무슨 도박을 하고, 그 사람들 중에 나쁜 놈들도 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테러도 하고 뭐, 그러다 보면 사회가 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는 건데, 웨슬레가 열심히 부흥운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무마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잘한 거냐 잘못한 거냐 이게 엇갈리고 있는데, 그건 두고 봐야 될 일이죠. 그래서 웨슬레가 영국에서 시작하여 미국에다가 감리교를 세웠고, 오늘날에 미국에 이렇게 감리교가 많은 것은 웨슬레가 본의 아니게 여자들을 많이 활용한 거예요. 웨슬레 루터가 굉장히 소시민적이라고 그랬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은 프레드릭 선제후라고 하는 그 봉건 영주의 서포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웨슬레가 미국에 와서 하나의 경건주의 운동을 성공한 것은 그의 엄마의 어드바이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웨슬레는 목사직에서 쫓겨났거든요. 웨슬레가 목사직에서 쫓겨난 것은 성령을 강조한 거예요. 영국 교회는 신학적으로는 개신교지만 사고 방식이 카톨릭적이라고. 교황과 마찬가지로 영국 교회의 수장은, 따라서 교회에 들어오면 구원에 확실히 보장되는데, 웨슬레는 뭘 강조했냐, 야 그거 가지고 되냐, 네가 체험을 해야지. 그래서 성령 체험, 이 알미니스처럼 성령 체험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야 이놈 봐라, 이거 가만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네. 교회에 오면 됐지, 각자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냐, 이게. 그럼 교회를 뭘로 하냐. 너 나가. 그런 거지. 그래서 웨슬리는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설교할 데가 없어서 어느 날은 자기 아버지 무덤에서 설교를 했다. 설교할 데가 없네. 근데 이, 소위, 그걸 옛날에 한국말로 노방정도라고 그러죠. 이 야외정도. 웨슬리는 정말 쪼그라졌어요. 그래서 웨슬리, 영국 교회에 살아났기 때문에 성경을 들고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한다. 성경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웨슬레는 그걸 못했어요. 자기 친구인 칼빈주의자는 전도운동을 같이 했는데, 그 친구는 벌써 한 달 전에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열심히 성령받고 나가서 전도하는데, 웨슬레는 영국교회 전통에 너무 깊이 빠져있었고 소신이나 마음이 아주 소극되게 했어요. 그걸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산 위에 올라가서 혹은 바닷가에 배 위에서 설교했다 그런 기도를 보고, 어허, 성경 아무데나 들고 가서 얘기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나가서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웨슬레는 용기도 없고 정말 얘네들 봤을 때 정말 소신인력이 쏟아졌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뭐 하겠어요. 계속 다니는 지구를 7바퀴 반 돌아다닌 만큼 많이 나서 전도를 하니까 전이 자꾸 늘어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자꾸 내가 많이 부응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 혼자서 이걸 다 커버할 수 없으니까 지역마다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남자들 중에는 실격한 사람이 없는데 여자들 중에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웨슬리는 고민을 한 거예요. 남자는 쓸만한 사람이 없고 다 썼고 혹은 여자는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성경 어디에도 여자가 뭐 했다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편지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웨슬리 엄마가 뭐 벌써 7, 80 됐겠죠. 웨슬리가 37, 38살 쯤에 그런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엄마 얘기가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면 될 거 아니냐. 또 왜 성급하게 그러냐. 해봐라 먼저. 해보고 결과가 안 좋으면 그때 가서 치료해도 늦지 않으니 먼저 해보라. 그 엄마가 굉장히 현명한 친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둘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속성과를 신학을 졸업하면서 한 달 차례 이렇게 간단하게 해가지고 설교를 시켜봤는데 이 여자들이 둘 다 성공한 거예요. 그부터 웨슬리는 확신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사람들을 거의 단기 완성 신학교를 만들어서 속성과를 졸업을 시켜서 내보내고 아까 말한 7집의 알미니안 매가진이라고 하는 잡지를 계속 냈는데 그것은 순회 전도자들 훈련용으로 계속 나간 겁니다.
엄마들이나 교장님.
네. 그래서 뭐 흔히들 그러죠. 어거스틴의 배후에 이 모니카라고 하는 그 엄마가 있어서 뭐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다 그런데 웨슬레이의 배경에는 이 수잔나라고 하는 엄마가 굉장히 현명한 친구를 했어요. 안 그랬으면 웨슬레이는 겁이 나서 못했고 웨슬레이가 오늘날 이와 같은 미국의 감리교운동을 만들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의 배경에 하나는 화랑의 진보적인 칼빈주의자인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상이 웨슬리의 사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어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 다른 하나는 루터의 후예인 진젠돌프 백작이 훈련시킨 모라비안 교도들과의 만남. 이 두 개의 만남이 18세기 웨슬리를 만들었고 그것이 오늘날 미국을 건설했다. 이 많은 지역에 이 감리교가 뭐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미국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종교적인 배경은 루터와 칼빈이 간접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후예인 알미니우스, 루터의 후예인 진젠돌프 이런 사람들이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한 거죠. 이런 그 사회적인 배경을 기억하시면 이 16세기의 종교개혁이 경직되었을 때 17세기의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 경건주의 운동은 한편으로는 내면화만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운동을 하고 해외 선교를 하고 이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학교도 세워보려는데 이것이 결국은 미국에서 뿌리내려서 한국에 들어왔고 한국의 19세기에 들어온 개신교는 사실 이 경건주의의 뿌리라고 해요. 그래서 그 후에 좀 발전을 했으면 좋은데 초기의 신앙의 형태 거기에 계속 머무르려고 무슨 아펜젤라가 어떻고 원더우드가 어떻고 맨날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는데 그것은 좀 곤란하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건너뛰어서 이 18세기 계몽주의가 기독교를 보다 더 신랄하게 비판을 하자 그거에 대한 반동으로 교회는 자유주의라고 하는 또 다른 리스판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19세기 자유주의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